신학자 가운데서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우리와는 사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람을 가르쳐서 허무 속에 불안에 뜨는 존재다. 그렇게 인간을 사람을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다가 다음 세 가지를 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 두 번째로는 권력, 세 번째는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공허한 마음에 돈으로, 권력으로, 향락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과연 행복할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런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솔로몬은 다 경험을 해봤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 정말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폴 틸리히는 또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행복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혹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틸리히는 또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족한 마음의 상태나 느낌, 우리가 정말 만족한 상태를, 만족한 느낌을 가지면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다 행복할까? 오늘 6절에 보시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지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자족이라고 하면은 잘 이해를 하죠. 근데 지족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분수를 알아서 족한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억제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을 지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참 만족하다라고 해서 다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시면은 지족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입을 옷이 있다면은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아마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멕시코에 간 적이 있는데요 선교팀에서 교회에서 쌀과 라면을 갖다가 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나가요. 그 왜 일을 안 갑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아이 저 사람들요 라면 주면 그 다음에 한 주간 일 안 가요 그래요. 아니 집에 라면이 두 박스나 있는데 뭐하러 일을 가냐는 거죠. 아주 낙천적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있어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에서 지나친 것은 탐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모은 것을 다 가지고 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한자용으로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첫째는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절에 보면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시험에 든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면은 어떤 다른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잃을까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을 잃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줄 알면서도 돈에 이끌려서 세상을 따라간다면 특히 우리는 믿음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사업인 줄 알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신앙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비극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재물에 독수리처럼 날개가 붙어서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잡아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은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절 말씀에 부활이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이 올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냥꾼들이요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올무를 놓습니다. 거기 빠지면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올무를 놓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는 염려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비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파괴시키려고 하는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히 떼돈을 벌려고 하니까 범죄의 속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예,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속히 이 말은 이제 어떤 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막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잘 믿는 아브라함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주니까 그들이 아주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떠날 때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옛날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새벽에 병원에 건장한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서 엎여서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죽으면 손을 잡았다고도 이렇게 풀어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손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른손은 다 풀어졌는데 왼쪽은 뭘 찾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구나. 뭘 저렇게 찾고 있을까. 이 사람을 업어온 친구들은 운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부산한 가운데서 의사가 옆에 가서 손을 한번 싹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화투 두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투가 뭐냐면 38 광땡이었대요. 추정하기는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 초장집에 가서 친구들이 밤새도록 이걸 하고 있는데 이분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이 돈이 이제 많이 쌓였는데요. 화투 두 장을 딱 받아서 딱 보니까 이 38 광땡이 잡힌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일설에 의하면은 마지막 판에 이런 패가 나오면 판돈에 3배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요. 그거를 딱 받는 순간에 봤더니 38 광땡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삼삼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돈을 사랑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한몫 잡았으니까 이제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올무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런 세상의 악한 정욕은 이건 어리석은 것이고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게 온 마음을 쏟게 되면은 세상 정욕의 포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바울이요, 이 속히 부하려고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인간 이하의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보다도 인간 이하로 떨어지는 거, 이거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상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히 부하려고 하면은 사람답지 못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올무에 빠지고 세상 정욕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게 되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너무 허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남자 고등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DNA 때문에 그런지 자꾸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머리가 점점 없어져가지고 아주 창피했는데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 머리를 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집은 가난하고 부모님은 돈을 안 주고. 그래서 집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머리를 심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2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쓰지 않고 다 모아서 한 올 한 올. 그래서 머리를 많이 심어가지고 정상인처럼,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집을 못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내 이 풍성한 머리를 보여줘야지. 그리고 집을 들어가서 엄마, 엄마, 나를 좀 봐. 그랬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머리가 많이 자랐구나. 그런데 너 군대 영장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군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 빡빡 밀어야 되거든. 돈을 들여가지고 2년 고생해가지고 머리를 심어놨는데 머리를 갖고 군대를 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이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돈돈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런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을 떠난 그런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세상의 침륜에 빠지고 사람답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 사모의 대상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돈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도 물론 안 되는 거죠. 어떤 훌륭한 랍비가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하루는 물어봐요. 선생님, 이 부자하고 현자 똑똑한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아, 그야 당연히 부자보다는 현자가 훌륭하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아, 그런데 선생님, 이 부잣집에는 이 현자들이 늘 들락거리는데 어째서 현자집에는 부자들이 한 사람도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시는 말씀이, 현자는, 똑똑한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부자는 돈만 알았지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자처럼 돈만 사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볶은 깨를 나물에다가 넣어서 비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야, 이 깨가 볶아서 넣으니까 이렇게 맛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 이 볶은 깨를 심으면 굳이 깨를 볶지 않아도 이 맛있는 볶은 깨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천히 깨를 볶아가지고 심었어요. 그 깨가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안 자라는 거죠. 죽은 깨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한 군데는 시편 53편 1절인데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앞뒤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하나님 없다는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본문에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는 분수를 모르는 사람.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이런 분수를 모르면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수를 모르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치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은 당나귀가 여치를 찾아가서 물어요. 여치야, 넌 도대체 뭘 먹고 살아서 그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냐? 네 노래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치가 대답하기를 아, 나 특별한 음식 먹는 건 아니고 그냥 풀립에 있는 이슬 맺힌 그 맺힌 이슬을 우리는 먹고 살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아, 이슬을 먹으면 노래를 잘하구나, 목이 목소리가 좋아지구나. 그래서 이 당나귀가 여치처럼 되려고 매일같이 풀은 안 먹고 이슬만 훑어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소질,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점을 발견해서 개발하고 우리가 참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것만 바라보고 흉내내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당나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그 주신 것을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바르게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직책을 주시고 그리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직책을 주셨어요. 그럼 그 직책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직책을 벗어나서 분량 밖에 분량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당장에 배가 고픈데 눈앞에 있는 그 팥죽 한 그릇. 이런 팥죽 한 그릇이 귀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귀합니까?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있으면 이 장자는요 자자보다도 두 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이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장자의 명분보다는 눈앞에 있는 팥죽에 정신이 팔려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작은 욕심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잃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왜 미련하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기름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다 소모되고 말았어요. 기름 가지러 간 사이에 이미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요즘을 말하면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죽음의 준비가 안 된,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행히 간신히 무인도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다 긁어 모았더니 양식이 그래도 몇 달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섬에 뭘 먹을 것 없는가 찾아보니까 금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금을 캐는데 정신이 팔립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다급한 게 뭐예요? 혹시나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신원을 보내서 거기서 구조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기에 금을 캐는 여기에다가 정신이 팔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보다는 금을 캔 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배가 지나가다가 그 섬에 가서 봤더니 많은 시체들을 봤는데 옆에는 뭐가 쌓였더라? 금이 쌓였어요. 이런 많은 금이 쌓였다 할지라도 거기서 죽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시급한 것은 금을 캐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배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구조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걸 놓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사람. 마태 7장 1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더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소년이 물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자기 키에 맞는 고기에서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깊은 데로 갔어요. 거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그냥 죽어가는데 마침 어떤 어른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어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깊은 데로 갔거든요. 그래서 건져내진 않고 설교를 합니다. 야, 네가 네 키에 맞게 네 거기 얕은 데서 놀아야지 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러냐. 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심해서 수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소리 지르기를 아저씨 저를 먼저 구해 주시고 설교는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전도서 5장 15절에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공수래 공수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아주 부유하고 돈 많은 욕심 많은 한 귀족이 살았는데요. 이분이 내가 가진 이 돈을 뺏기지 않고 어디다가 잘 숨기려면 좋을까. 그래서 아주 외곽 안 보이는 곳에다가 밀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금고를 했고 거기다 돈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일한 낙은 뭐냐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거기에 금고에 있는 돈을 만지면서 아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또 소작인들의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보좌는 혼자 가서 거기에다가 열고 들어가서 이제 금고를 열어놓고 돈을 놓고 그걸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느낀 것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문은요 들어가고 나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고 나올 수밖에 없는 키를 가지고 열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인데 열쇠를 안 가져온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문은 잠겨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와서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집안 사람들은 갑자기 어른이 실종됐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에 대해서 아마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그 자물쇠를 만들었던 그분이요 이 사람이 실종됐다는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자기가 이 사람의 그 밀실에 가서 특수한 자물쇠를 만들어준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고 옆에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정욕에 넘어져서 사람답지 못하고 침륜과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돈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